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부질없는 것, 아무 소용없는 것, 그것 붙잡기 위하여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 심판받아 마땅한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그 먼저 받은 은혜도 어찌 감당할 수 없는데 이렇게 주님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으신 너무나 소중하신 형제님, 자매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린 영혼들, 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마땅히 어떻게 가르치고 훈육하며 어떻게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시편 89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20절입니다. 시편 89편 20절입니다. 시편 89편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찾으신 다음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일을 해주셨지만은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또한 일꾼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사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이 땅에 소망 없고 오직 영원한 천국에 소망 있다 모든 걸 담대히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주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일찍 나오시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직분이 다 소중하고 작은 일 하나도 없지만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왜 와 계시다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찾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누가 이 어려운 가장 세상의 끝에 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어린 영혼들을 누가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지만 우리 편의 문제에서는 오늘의 제목처럼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라고 오늘 한 시간 같이 교제해보게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 바람직한 교사가 있고 어떤 분은 교사이긴 한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바람직하지는 못한 그러한 교사가 혹 생길까 봐 오늘 우리에게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사가 있는데 왜 하필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어려운 네 글자를 넣어놨을까? 저도 이 앞에 서기가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를 같이 한번 교제해보는 바람직한 전도인인가 부담 아니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더더욱 이왕 교사의 자리로 부르심 받았다면 그저 무엇인가는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나의 시간 중에 무엇인가는 의미를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일꾼, 참된 교사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바람직한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시편 34편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여기에 성경 끈을 넣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 찾다가도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을 계속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4편 11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주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교사를 함부로 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헛된 그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배움을 주는 교사라 할지라도 일정한 학교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교육대학교 졸업했다고 해도 바로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임용고시라고 하는 국가 어떤 자격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은 없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규범은 없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담대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먼저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그 유인물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선생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생의 체험, 거듭남 체험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교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듣고 경외함을 가르침 받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11절 말씀에 와서 내게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경외함을 그 듣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의 푯대를 삼아야 된다는 걸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침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의 하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우리의 살아간 모습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사가 자녀 그 아이들에게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에게 가르침 받는 아이들에게도 주님을 본받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4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바람직한 교사의 열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교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의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먼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침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교사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교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견고한 모습, 꾸준한 모습을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표시하시고 시편 92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7절입니다. 시편 92편 7절.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풀 같은 거 부러워합니다. 잡초 같은 인생 되고 싶다 말하는 사람도 쉬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심지 않아도 자라는 것 같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널리 널리 흥황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 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농사 지어본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지만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 뿌리고 1년 내내 수고하는 거는 얼마 거두지 못하는데, 그 잡초는, 그 뿌리지 않은 풀들은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자라고 멀리멀리 퍼져나가는지 뽑아내도 계속 자라는 게 풀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일과 시간 보내기 이후에 휴식 시간에 풀 뽑으러 가는 거, 작업 나가는 거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내들에 널려있는 게 풀인데 쉴 때마다 나가서 풀 뽑자 그러니까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풀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밟아도 도단하고 뽑아도 끈질기게 그 생명이 움돋는 그 잡초 같은 인생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8기 같은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인의 길이다, 죄인의 길이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풀처럼 흥황해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래 12절입니다.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면서 이 의인을 종려나무에도 말씀하셨고 특별한 한나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모든 동식물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특별히 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기둥을 삼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에 기둥 삼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뭐 수년 전 얘기는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9시 뉴스에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불에 타서 무너지는 거를 생중계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억울하다고 화가 나다고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에다가 그 남대문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국보 1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보 1호를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경계한 것도 문제가 많이 됐지만 하여간 결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장인이 동원되어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걸 복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보 1호니까요. 나무 중에 우리나라 금강송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나무가 있는데 그 기둥 한 토막이 5천만 원이냐 6천만 원이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원한 다음에 대통령까지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TV 뉴스 중계로 그거를 보았습니다. 다시 옛날 그 방식 그대로 못 하나 쓰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과 똑같진 않지만 그 방식 그대로 복원해 놓은 거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청이 벗겨지고 나무가 갈라지고 틀어지고 그 나무 한 가운데가 터지고 뭐 벌어지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빼돌렸다, 그 여러 가지 뒤에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곳에서 설교하지만 이 신입교사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너무나 기도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솜씨 좋은 그 장인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 대면 알만한 그 옛날 그 건축 방식을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 그 사람 찾고 찾아서 그 일 맡겼을 게 틀림없습니다. 국보 1호를 아무나 맡깁니까? 망치 들고 못질하러 다니는 목수 있다고 당신이 우리나라 국보 1호 재건해달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인이 누구고 가장 솜씨 좋은 명인이 누구냐 찾고 찾아서 그 사람에게 비용 아끼지 말고 모든 그대로 이 국민들이 그 국보 1호 무너지는 거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감 자괴감 느꼈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복원하라고 아마 부탁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겨우 1,000만 원, 2,000만 원 아끼려고 금강송 아니고 그냥 허드렛 나무, 몹쓸 나무, 나쁜 나무 가져다가 그거 복원하지 않았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저같이 일개 범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다못해 50명, 하다못해 100명같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많은 기도와 너무나 많은 떨림과 두려움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기의 그 평생의 그 명예를 한순간에 날리든지 아니면 자자대대 손손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 있는데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아끼려고 나쁜 나무 썼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도 아니고 죽어있는 나무인데 몇천만 원짜리인데 아무리 잘 세워놨어도 갈라지고 터지고 오랜 시간 100년, 200년 지나간 게 아니라 불과 1, 2년 지났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 약 30에서 40m 정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전 세계에 200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 나라 국기를 보면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나무가 그려져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향목은 40m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 그 40m, 30m 자라려면 최소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1년에 채 1cm가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10년, 20년 불과 우리나라 해방된 지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광복 70년이라고 뭐 많은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6.25 때 자료나 여러 가지 사진들 보면요. 전 산하가 부산 조금 피난 갔는 부산 조금 말고는요. 온 땅이 그냥 그 전쟁 포화 속에서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이스라엘 황무지처럼 황량하게 그냥 헐거벗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타고 나갈 것도 없이 조금만 걸어 다니면 우리 눈에 너무나 푸르른 나무들, 너무나 높은 나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60년, 70년밖에 안 돼도 전국토가 푸르게 바뀐 나라도 있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10년 지나고 60년 지난다고 높은 나무, 푸르른 나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같은 모양 같은 거예요. 올해 보고 내년에 보고 그 후년에 봐도 늘 같은 모양인 것 같은 거예요. 1cm, 2cm 겨우 막 요만큼씩 자라니까요. 그런데 30m, 40m가 될 때까지 견디려면 3000년이 넘는 시간의 폭풍으로 견뎌야 됩니다. 3000년이 넘는 시간의 뜨거움을 견뎌야 됩니다. 3000년에 넘는 시간의 온갖 극심한 환경을 다 견뎌내야지 30m, 40m 자라고 그 30m, 40m 자란 나무가 눈에 띄면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가져다가 어디에 기둥으로 썼냐면 하나님 집에 기둥으로 쓴 거예요. 다른 나무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잠깐 교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깐 뜨거운 마음 갖고 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실이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 꾸준함 속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실은 어디에서 오냐? 지속성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결과만 바라보면 큰 낭패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솜씨 좋은 장인이어도 잠깐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의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꾸준함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산을 높이 세우고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아이, 나에게 맡겨진 아이, 이 아이가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꾸준하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꾸준하게 배워보겠다. 내가 더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계속 꾸준하게 하겠다는 이 마음이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라는 겁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네 글자 뽑아봐라 그러면 이 1절에서는 항상 내가 여호와를 항상이라 그랬잖아요. 가끔가다가 아니라 항상 그리고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계속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항상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찾아야 되는 거지 잠깐 뜨거운 마음 있을 때 봉사할 때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싶을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첫 번째 가지셔야 됩니다.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항상 계속 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겠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풀과 같이 널리 널리 모든 것에 흥왕하고 모든 것에 달란트 있고 모든 것에 재주 있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항상 계속 있는, 항상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이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하면 반드시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변화된 모습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때 좀 더 계속해야 돼요. 내가 1년에 담임이 바뀌고 만약에 내년에 다른 선생님 맡으셨는데 그 다른 선생님 만나서는 그 아이가 너무나 빨리 바른 모습을 보이고 빨리 변화된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실망할 수도 있겠죠. 나랑 있을 때는 그렇게 속썩이고 말썽 부리더니 저 선생님은 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렇게 좋은 모습 보일까? 내가 1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도 물론 잘하셨겠지만 1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선생님의 잠깐의 모습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나 이전의 선생님, 내가 맡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 시간 동안 계속돼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한 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날 변화된 거지 우리가 그날 하루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82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연도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그날 주님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지만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그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이었고 그 사람은 또 그 전에 누군가 앉아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전에 찾아가다 보면 옆에 앉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하기만 한 게 아니라 기름솥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몸에 창이 꿰이고 온갖 몸에 극심한 환란만 받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았던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날 구원 받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 때문에 구원 받았죠. 주님 이후에 2000년 동안의 모든 시간이 더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날 구원 받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나의 삶 속에 나의 그때 구원받은 20년 삶 속에 어느 누가 한순간 나를 계속 전도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내 앞에 나를 전도한 사람만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앞사람이 그 사람을 포기했었다면 나를 전도한 그 사람 포기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당장의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항상 변함없이 이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떠한 뜨거운 사막의 열풍이 불어와도 어떠한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어떠한 그 눈보라가 몰아쳐와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지 하나님 집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있다고 저쪽으로 가고 이곳 조금 이러한 불편함 주는 형제 있다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또 여기 이런 게 있다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쪽으로 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늘 요동하는 삶을 사냐? 시편 16편입니다.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왜 요동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 삽니까? 항상 주님을 앞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8절에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주님이 앞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어려움 있을 때, 고난 있을 때, 자기의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기가 될 때 그때 주님 먼저 생각해요. 왜? 그거 안 하면 징계받을지 모르고 주님을 먼저 기도하고 찾지 않으면 그거 안 될까 봐. 거래하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요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잠깐 참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입사시험 떨어지고 그 학교에 떨어지고 그 바라는 일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다시 떠나가요. 왜요? 자기가 기도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 안 들어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 같은 사람 들어주고 말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면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40개 신입교수 없으면 우리 교회학교 문 닫을 것 같습니까? 문 안 닫습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학교 전도인 아무도 안 됩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개인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 하나님 없으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줄 때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정말 내가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만약에 위중한 병에 내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아는 누군가 걸렸다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없어도 되지만 물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온 천하를 죽어도 우리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지만 우리 개인은 하나님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 매일매일 살면서는 너무나 쉬 잊고 살아갑니다. 항상 주님을 앞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망도 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바람직한 교사의 첫 번째, 항상 계속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임을 보시겠습니다. 교사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넘어가 보시죠. 시편 34편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절 아래 6절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 깨닫는 것은 자기의 연약과 부족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곤고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인물 그 6절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자기의 연약을 아는 마음이 없이는 타인을 세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교훈하며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폭군은 무서워하지만, 폭군은 두려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 직장 상사 중에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만 너무나 힘들게 일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일시키면은 막 빨리빨리 해놔야 돼요. 막 그 사람이 시키는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막 눈앞에서 서류가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너무나 그 사람만 출근하면은 막 커피 마시러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막 자세도 바르게 앉고 막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퇴근하면 다르죠. 퇴근하면 내 직장 그 동기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그 어려운 사람 그 식사하는 자리 위에다가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막 온갖 난도질 할지도 모르죠. 왜요? 정말 존경이 되진 않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사람을 듣기는 하고 따르려고 하긴 하지만 그 앞에서는 따르는 척 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움직여주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학생 어느 학년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만이 그 아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화의 본질이 무엇일까? 대화의 본질은 자기 마음 낮추는 거예요.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기 마음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그 상대방이 진짜 나하고 속교제 나눌 정도로 깊이 있는 형제 자매님 되기 원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내 얘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려는 이야기가 나랑 좀 생각과 나랑 좀 가치관이 달라도 일단 들어주겠다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좀 수용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낮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적인 사람의 말은 듣지만 선생님들의 말은 듣는 것 같지만 마음 열지 않으면 1년 내내 항상 계속하려고 해도 그 아이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선생님보다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아이들 결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너무나 유혹이 많고 너무나 세상 강박한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 나의 힘으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끌 수 있다.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육신의 교원 자격증이 있어도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는 게 바람직한 교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의 연약과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1페이지 맨 마지막 아래 예레미야 9장 23절 그 인용돼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이 있는 것, 용맹이든지 부한 거든지 하여튼 세상 지식이든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 구하는 것, 그 사람이 바람직한 교사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 3번입니다.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4절입니다. 본문 말씀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절 아래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교사만이 학생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인용되어 있는 시편 27편 7,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얼굴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죠.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몸의 욕구가 그리고 혼과 영의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 잘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이런 걸로 뭐 시간 끌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선생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아이의 몸을 유익하게 할 게 있을 겁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라면 다른 선생님보다 오리기, 붙이기,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그 아이가 그 한 시간 분반 시간을 어떤 분반 선생님 그 학생들보다 재미나고 유쾌하고 대근육, 소근육 발달시키면서 너무나 유익한 그 분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손으로 그 아이의 몸이 유익함이 얻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열정이 그 아이의 그 지정이에 관계되는 뜨거운 마음을 아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선생님처럼 살아야지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잠깐 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커서 교회 학교 선생님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의 손과 선생님의 아무리 뜨거운 마음도 우리 아이의 영까지는 영향 미치기가 너무나 힘들 거예요. 이 영은 오직 기도 외에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교사가 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침 받는 그 아이들을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단 이유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 게임하고 계속 세상에 있는 악한 말하고 구원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만족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 받는 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세상의 선생님도 아이가 바른 쪽으로 훈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사하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오냐? 오직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은사 달란트 있어도 하나님께 능력 구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 외에는 아무런 변화 일으킬 수 없어요. 사사시대에 사사기 1장 읽어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로 시작했다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도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신입교사 때에는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다가 신입교사가 아니라 뭐 한 경력이 쌓이고 오랫동안 되면은 자기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매님 그러시면 안 되죠.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거쳐왔던 방법대로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혹 착각하시는 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요령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면은 큰 낭패 볼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시작할 때에는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어떠한 일이든지 점점점 살아가다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걱정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무슨 불평, 무슨 원망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때도 다 있었지만 아무것도 불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구원 받은 지 오래되면 모임 장소에서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큰일 날 텐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말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옳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네 번째, 교사는 신앙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함을 받은 경험 있는 교사,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준다는 그 경험이 교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밑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론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가로 1번에 그런데 경험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은 경험은 항상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다시에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말해줄 수 있겠지만 어느 때에는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에는 그게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은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은 오를 수가 없잖아요. 경험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경험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4절에 구할 때 건져주셨고 부르짖을 때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밑에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생명을 붙잡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문자 1번에 가난을 주시면 가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도 붙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병든 자를 돕는데 반드시 유익한 경험이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4번에 회사의 갈등,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감사로 받으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이 여러 가지 환난을 주셨을까? 또 다른 환난에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자들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능히 붙잡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반드시 어려움 많이 겪게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3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살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열왕기하 6장에 기도하여 가로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그 옛날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러 번 침략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항상 알려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그곳에 미리 진치고 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자기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다 모아놓고 여기 내응하는 자가 있다. 여기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아람의 신하 중에 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왕께서 침상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도 그거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빨리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은 쳐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해야지 정상일 텐데 이 아람 왕이 너무나 정신없이 야, 그 하나님의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먼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엘리사 없으면 하나님이 엘리사 없다고 죽겠습니까? 엘리사가 죽는 거지. 그런데 엘리사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 도단성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가지 못하게 밤을 쫓아갈 때 밤에 막 겹겹 메워 쌌어요. 밤에 아침에 이 사환이 일어났는데 이 아람 군대 병거 군인들이 온갖 무장을 하고 막 겹겹 메워 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엘리사한테 가서 아, 내 주여, 이제 어찌하오리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아, 어떻게 막 그러자 막. 아, 어떻게 막 급하면 막. 조금만 늦어도 막 늦잠 자도 막 지각할까 봐 어떻게 지각한다고 회사 잘리지 않는데 막 어떻게 막 난리죠. 이 사환이 그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요. 아, 어찌하오리까 그랬어요. 어찌하오리까. 엘리사가 없는 걸 보았습니까? 엘리사는 먼저 보는 게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보는 걸 이 사환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 뒤에 진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아람 군대는 그 순간에 싹 죽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에 충만하신 걸 편지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낭망하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사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교사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극심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한번 견뎌보시면, 계속 한번 감당해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게 해주셨는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 그 교사가 아이들 중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경험한 게 있다면 더더욱 위로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아이를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걸 혹시 그럴지 몰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담대히 말하겠습니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에서 자녀들을 놓지 않으신다. 그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 이겨낸 경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경험,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중간 부분에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1번에 여호와의 선하심,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구원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늘 좀 불편한 분이 있어도, 좀 어려운 자리가 있어도, 좀 어색한 모양이 있어도, 처음 가면 늘 어색한 거다 생각하고 교제를 갈 때, 교제를 체험할 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요?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제에 있을 때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청년들 대부분인데 청년의 교제 없어도 됩니까? 청년의 목사님만 1년 12달 와갖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하듯이 늘 말씀만 하고 자 이제 다 집에 가세요 그래요. 교제를 하나도 못하게, 교제를 하나도 못하게 해요. 청년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말씀 너무나 유익하지만 말씀 들을 때 혹 졸 때가 있어도, 말씀 들을 때 혹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도 교제 나누면서 그 교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아갈 때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풀려나갈 때도 있어요. 교제는 어색해도 참여해 봐야지 남들에게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남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그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너 성경 읽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안 읽으니까. 우리가 하여간 이 영적인 것들도 이 11가지를 쭉 제가 말씀해 놨는데 요것뿐이겠습니까? 다 체험해 봐야 됩니다. 4페이지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인용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인용되어져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반드시 딛고 서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교사, 그 교사가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믿음 있지 않냐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 있지 않냐고, 이 땅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날을 올 거라고,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 가면 반드시 해결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 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경험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교사는 밝은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5절에 시편 34편 5절입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빛이 들어온 사람은 얼굴이 밝아져 있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인용되어 있는 5절 말씀 밑에 두 번째 줄에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얼굴도 밝아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인데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데 늘 우울해요. 교회만 오면 뭐 지금도 이렇게 얼굴은 신입교사 교육인지 몰라서 하여튼 교육은 어려우니까 하여튼 얼굴이 다 밝기보다는 우울하긴 한데 교사가 우울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아니 이제 막 신입교사 오기로 한 분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열정 없는 것처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이렇게만 말해요. 다음 주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오고 싶다니까요. 그 말이 진짜 맞는다 할지라도 그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교사는 항상 밝은 얼굴로 다녀야 됩니다. 자기의 개인사가 어떠든지 우울한 교사는 정말 합당한 교사가 아닐 겁니다. 4페이지 맨 아래에 인용돼 있죠. 방가로 이번에 또 신경질적인 교사는 또 합당치 않을 겁니다. 아, 어저께 나 형제랑 싸우고 왔는데 너까지 왜 이래? 아니 자기가 자기 형제랑 싸운 거지. 왜 아이들한테 그걸 풀어요? 어? 아 내가 어제 엄마한테 혼났는데 왜 너까지 왜 이래?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아요. 그 교사는 그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친구들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습니까? 배척받고 미움받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세상과 동일하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자기가 즐겼건 아니면 피지 못해서 그랬건 간에 마음 상해서 선생님 앞에 와 있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그 전날 그 자기의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집안의 일이건 자기 형제 자매와 일이건 아니면 청년회 내에서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막 자기가 알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해. 막 그렇게 와갖고 그 다음날 귀하게 분반 아이들한테 아, 너희들 앉아있는 게 왜 이래. 너는 왜 머리털 해오지도 않았어. 너는 왜 참빛 암성도 안 해. 왜 중학생 다 컸냐? 야 초등학교 때는 잘 해오다가 너 중학생 다 컸어? 야 나는 26살이야. 나도 암성해왔어. 왜 네가 암성해 안 해와. 다른 날 같으면 얼마든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것도 자기의 마음에 뭔가 좀 서운하고 화난 게 있다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는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받아줄 겁니다. 틀림없이. 실제 그럴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교사하다가 1년 52주 중에 혹 한 주는 신경질 낼 수도 몰라요. 자기는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다 알아봐요. 저 화 안 났어요, 자매님. 그런데 왜 화나냐고 물어봤겠어요. 자매님 왜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나 화 안 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자기는 화가 안 났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는 표시 안 낸다고 하지만 다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알고 있지만 표현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우리한테 무섭게 할 때 있다고 엄마 어제 아빠랑 싸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분위기 봐서 우리가 먼저 좀 앉아있고 공부도 좀 하고 좀 설거지도 좀 해주고 좀 청소도 하고 내 방에 들어가 있고 TV 끄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 정도 눈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내색하지 않는다고 내가 신경질을 부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상처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님 우리에게 신경질을 낼 때 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인데 나 신경질을 나한테 낼 때 상처되어야 안 돼요. 걱정은 되기도 하지만 상처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로 아이들한테 신경질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말씀 있죠. 세 절인데 어떻게 읽는데 외워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읽으면 저절로 외워져요. 읽으면.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이 세상 살다 보면 항상 기쁩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러 가지로 기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기뻐서 교사까지 했는데 아이들 보면 안 기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가 내 반입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기쁘지 않을 때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까?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꼭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때만 기도가 되는 겁니까? 차를 타고 가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항상 우리가 온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 돈에다가 기도합니까? 우상에다 기도합니까? 세상 물질에다 기도합니까?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고 쌓아놓고 싶은 물질이고 이 세상에 관계된 겁니까?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할 게 딱 하나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에 받아주실 하나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면 어떡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가 되는데 아우 구원해줘서 화나 죽겠네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우 교사시켜서 너무나 화나 죽겠네 그럽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교사의 직분으로 불러주신 거. 간혹가다 조는 분이 있지만은 그분이 얼마나 이 신입교사 교육 받는데 힘이 들면은 졸음이 오실까 이렇게 이해하는 전도인이 많지 아니 신입교사인데도 벌써 좋냐고 이렇게 말하는 선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그 하나님, 나의 어떠한 뭐야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는 정말 마음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밝고 그래야 신경질이 덜 나고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그 광채가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게 아니라 궁창의 달과 같다 그랬잖아요. 반사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지구에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형광등이 없어도요, 달이 뜨는 날은 밤길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달이 없으면요, 너무나 두려워 걸어갈 수 없는 게 이 세상 땅이에요. 사자가 있을지, 호랑이가 있을지, 곰이 있을지, 낭떠러지가 있을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달이 딱 비추면, 물론 달은 혼자 빛을 낼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서 비춰주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어요. 빛으로 향해 걸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등경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밝은 얼굴로, 신경질적인 얼굴로는 결코 우리한테 오게 할 수 없어요. 받아주고 따뜻하고 보듬어주는 교사에게 아이들이 달려와서 와락 안기는 거지, 맞는 말이고 너무나 옳고 그런 게 분명하신 분이지만 늘 엄하고 신경질적인 분에게는 아이들이 달려오진 않는 거예요. 말하는 건 듣지만 달려오진 않아요. 우리가 밝은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어두움과 죄를 멀리 좀 해야 돼요. 우리 뭐 형제님들 뿐만이 아니라, 형제님들은 주로 형제님만 받게 될 텐데, 아이들한테, 그리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진짜 밝은, 일절 자매를 대하듯이 순전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두운 거, 죄에 관계된 거, 이거 멀리 하면서 대해야 돼요. 밝은 마음으로만 형제 자매 대해야 돼요. 어린, 나이가 어리고 덩치만, 어떤, 뭐 덩치 큰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덩치만 어린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한 영혼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5세라고, 6세라고, 7세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2학년이라고, 아이 같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나 깨끗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 대해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또 아이라고, 남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 하다가, 괜찮아, 괜찮아, 엉덩이 두드리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아이가 엄마 몸처럼 성숙하고 컸다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막 그 풍조가 있는 것처럼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교사가 연루될까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요, 일절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할 때만이 아이들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많은 죄와 많은 어두움에서 구별되고 살아야 간다고 믿게 돼요. 선생님이 먼저 적당히 어두운 거하고, 선생님이 먼저 죄에 관계된 거하고 적당히, 아이 괜찮아, 야 2015년이야 어떻게 지금 게임도 안 하고 살아, 어떻게 지금 핸드폰도 안 하고 살아, 어떻게 연애도 안 하고 살아. 선생님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5년 동안 교회 아무도 모르게 연애했었어. 괜찮아? 어떻게 친구가 없니? 너는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친구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엄마 모르게만 만나, 이럽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이가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험이 있는 게 할지라도 옳다 그런 게 너무나 분명해야 돼요. 선생님은 흑과 백이 너무나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절 깨끗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거를, 하나님은 허리도 용서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안 된다. 내가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집회 와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와서도 구원 못 받냐? 자기 죄가 지옥에 가기 충분하다는 걸 알지만은 절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눈을 뽑아서라도, 팔을 찍어내서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는 걸요,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죄 말씀 듣고서도 나만 그러냐, 다 그러지, 이 정도 생각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지금 당장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회개하는 마음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두둔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력 있고 융통성 있는 선생님 모습 보이려고만 노력하면 안 돼요. 인기 있는 교사가 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깨끗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밝은 쪽으로, 내가 먼저 주님 쪽으로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르치는 아이들이 죄를 좀 멀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5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사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진보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잠깐, 아, 나는 이제 교사 학생이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사 직분 가지신 분들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바랬었는데 내가 이제 교사라니. 내가 이거 결석만 안 하면, 내가 특별히 해오라는 것만 잘 해오면 내가 교사 되는 거 어려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명찰도 받고, 이외 하여튼 교사가 딱 됐습니다. 정식 교사가 됐어요. 신입 교사가 아니라. 인턴이 아니라 이제 수습이 아니라 이제 정식, 예? 정직원이 됐어요. 정식 교사가 됐어요. 됐다 그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벌써 만족하는 자가 있어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면 누가 빠릅니까? 고민 한참 해야 됩니까? 토끼가 당연히 빨라요. 그런데 이기긴 누가 이겼습니까? 이서부와에서? 비교 안 되게 빠르잖아요, 토끼가. 토끼는요, 거북이보다 몇 배 빠른데 뒤로 달린 게 아니에요. 달리다가요 잠깐 쉬었어요. 아, 이 정도면 아직 오려면 한참 멀었다.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도 난 한참 앞서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상 유지했습니다. 현상 유지. 현상 유지는 곧 뒤처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요? 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교사봉사 하다가 더 이상 열심히 없어요. 더 이상 주를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잠깐 멈춘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뒤에 구원 받은 자가 끊임없이 진보하는 자가 있다면 어느덧 눈 떠보면요, 내가 전도한 친구였는데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조금이라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습니까? 많으니라 그러셨어요. 많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 인용된 말씀, 우리가 정복할 곳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증명한 여호수아 1장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밟는 건 준다 그랬어요. 교사는 끊임없이 진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해서는 바람직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복음의 진보, 빌립보서 1장 12절 밑에 인용돼 있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갖 고난과 환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어요. 복음에 가리우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로마까지 번져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진보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의 진보 개인화시켜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혹 더디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점점점 나아, 오늘보다는 내일이 반드시 더 나아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중요한 직분 맡아서 감사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우리 선생님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유혹이 많은 시대 때, 이 마귀가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 선생님과 같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혹 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더 훌륭한 자, 더 주에 앞서 행하는 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점 우리가 진보되길 바라야지 우리 가르친 애들은 글러먹었다. 나 같은 애 나오긴 글렀다. 나 같은 애 나오면 안 돼요. 나 같은 애 나오면 안 돼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 나와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나와야 돼요. 나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할 때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우리가 더더욱 나도 그럴 수 있기를. 복음의 불은 내리칠수록 꺼지기는커녕 더욱 번져만 간다는 걸. 우리의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이 교사 직분에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어도 더욱 번져만 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야베스가 이 역대상 여기 4장에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에.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지 않습니까? 여기 중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야 넌 안 돼 그러셨습니까?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슬픔이란 뜻인데 이게 그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 어머니께서 단순히 해상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요? 그 자녀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랬다고는, 야 슬픔아 슬픔아 평생 슬픔이라 부를 건데, 그 야베스 형제지간 나올 때도 그 고통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그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거니까. 그런데 왜 특별히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왜 야베스라 이름 지었을까? 여기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 그 인용되어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야베스가 출생시에 야베스 그 가족 중에 말 못할 그 어떤 비극적인 사연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행일지도 모르고 공포스러운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불안이, 파멸이, 너무나 슬픈 비통한 일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베스에게 슬픔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슬픔을 끼쳤던 그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야베스인데 뭐 별 수 있냐? 내 이름이 슬픔인데 이런 일 당하는 게 마땅하지? 이런 일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현재의 상황을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진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족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자기 비통에 빠져서도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교사는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희생과 수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적다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습니까?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선생님들도 반드시 고난 많이 겪게 됩니다.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인생 중에 고난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표시하시고 시편 18편입니다. 넘겨보시죠.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늘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야 되는데, 적군 사이를 달려나가고 있는데 담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담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굴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이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장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과장님 회사를 옮기든지 아니면 나를 회사 옮기게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담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없길 바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뛰어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단락, 5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충성했던 주인에게조차 버림받아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기 어려워요. 고난으로 단련받지 못한 교사는 바람직한 교사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언제 자란다 그래요? 어른들께서. 낮에 자란다 그럽니까? 밤에 잘 때 자란다 그럽니까? 아이를 늦게 자라 그럽니까? 일찍 자라 그럽니까? 밤에 자란다 그래요. 밤에. 아프고 나면 부쩍 자란다 그래요. 너 아프니까 키가 줄었구나 이래요. 아프면 부쩍 자란다 그래요. 아프면 부쩍 자란다 그래요. 모든 인생에 성장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밤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쁨이고 형통이고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환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더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와 우리 반에는 온 교회가 인정하는 모범생만 왔구나, 그 선생님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오히려 아이한테 부끄럽기만 해요. 1년 내내 그 아이들한테. 진짜입니다. 그런데 내 교사의 직분이 성장하려면요, 온 교회가 걱정하는 문제아가 내 반에 됐을 때, 그때 진짜 내 신앙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때 내 믿음, 진짜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나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가 보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교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34편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큰 자들아 그러지 않으셨죠?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의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일 안 맡기십니다. 작은 일부터 맡기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될 때 그때 점점 충성스러운 일을 맡기실 거예요. 점점 중요한 일을 맡기실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울도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왕이 되고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자를 쳐 죽였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다 중요하고 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반도, 어떠한 아이도, 어떠한 봉사도 작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교사는 언행을 삼가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34편 12절 14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누구냐 그랬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교사는 과격한 말을 피하고 교회나 형제자매님들에게 불평하는 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데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절제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행을 절제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도 죄를 멀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요즘 쓰는 은어들 쓰고 아이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뭐죠? 요즘 막 그 함부로 하는 요즘 아이들이 주로 쓰는 언어들을 막 내가 같이 써주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더 담대하게 그걸 더 할 수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려면 좀 절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만약에 선생님들이 은어 쓰는 게 있어도 아이들에게 은어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죄의 유혹을 좀 느낀 적이 있어도 야 너도 죄의 유혹 느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못해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바람직히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한 게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 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요, 우리 같이 연약한 교사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입교사 교육 시간에 반드시 바람직한 교사 되자고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믿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말이 자기에게 채찍질되고 듣는 이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편들어줘서는 안 돼요. 악한 거를 옳다, 잘못된 것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편들어줘서는 안 돼요. 나도 너처럼 그 문제가 고민이야 라고 고민되는 게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주님께 기도해야 돼. 더 매달려야 돼. 그걸 멀리 해야 돼. 안 되면 도마뱀처럼 잠언 30장에 연약한 동물 네 가지 동물에게서도 배우라 그랬잖아요. 도마뱀에게 뭘 배우라 그랬습니까? 왕궁에서도 살아요. 왕이 사는 그 왕궁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도마뱀 파충류는 다 징그러워요. 파충류는 모든 새끼들은 다 예뻐요. 강아지 개새끼도 예뻐요. 강아지도 예뻐요. 강아지도 망아지 예쁘고 송아지 예뻐요. 에? 그런데 뱀의 새끼는 안 예뻐요. 어떤 사람 예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특이한 사람 아주 그 사람 큰일이에요. 그런 특이한 거 그렇게 갖고. 그런데 뱀 새끼는 안 예뻐요. 모여있으면 더 끔찍해요. 그런데 왜 왕궁에 도마뱀이 있을 수 있을까? 딱 왕이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딱 잡아도요. 끊어내고 가는 게 있어요. 끊어내고. 자기 몸의 절반을 끊어내요. 길이로 보면. 길이로 보면 자기 몸의 절반을 딱 끊어내요. 마취 하고 끊어냅니까? 아이코 잡혔구나. 잠깐. 도마뱀 의사 어디 있냐? 잠깐 나 꼬리 좀 마취 좀 해줘라. 끊어내게. 그럽니까? 그 순간에 딱 끊어내야 돼요. 잡힌 순간에 끊어내야 돼요. 마귀에게 붙잡혔다 되는 순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끊어내야 돼요? 살려면 끊어내야 돼요. 눈을 뽑아서라도 팔을 끊어내서 다리를 찍어서라도 지옥 안 가려면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언행을 좀 삼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의 먼저 본이 되는 생활로 아이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본문 잡으시고 마태복음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빛을 드러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말을 그랬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내가 얼마나 착하냐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이라 그랬어요. 보이라. 보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지 아이들이 아 나도 선생님처럼 죄를 좀 멀리해야 되겠다. 나도 선생님처럼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선생님처럼 봉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선생님처럼 늘 주님을 앞세우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선생님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일절 깨끗함으로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열 번째, 교사는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시편 34편 20절 22절까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왜 예수님께 피한 자는 다 죄를 받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왜?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저 자꾸 구원 의신대요. 엄마가 너 같은 게 무슨 구원 받았냐 그래요. 그래 나 엄마가 속 시원히 말 잘했다. 나도 그랬단다 사실은. 너 전도사님께 가서 상담받고 오려면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왜? 네가 혹시 네 지은 죄만 생각하니까 그런 건 아닌지 네가 너의 죄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구원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너의 지은 죄만 바라보지 말고 골고다 언덕에 계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렴.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의 죄 문제가 어떻게 돼요? 갚아주셨다는 게 비싸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으리로다. 네가 왜 심판 받지 않는 줄 알아? 주님이 먼저 너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야. 이거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네 행동 보니까 선생님도 그래. 그렇게 말해주면요, 아이가 정말 구원하는 게 확실해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 몰라요. 그렇다고 구원 의심하는 애를 구원 확정해주는 게 더 낫지. 아니 괜찮아, 너는 구원받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담대하게 허울 덮어주는 게 거짓 선지자처럼 평안하다 해주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연구해서. 이 아이가 너무나 순전하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문제긴 하지만 선생님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는데 잠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구원 의심이 들면 전도집회 듣고 복음 말씀 들어도 틀림없어요. 복음 말씀 들에 틀림없는데 자기 생활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자기가 봐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또래 집단 내에서 그 무리 가운데 자기가 보여지는 자기 스스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때에는요 자기가 휴가 못 받을까 봐,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요. 물론 그 고민 가지고서 자꾸 더 복음 말씀 듣고 더 주님 찾아오면은 그 해결되게 돼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연약한 아이들은요 그게 막 너무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네 행동 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십자가 보라고 말해줘야 돼요. 십자가 보라고 말해줘야 돼요. 십자가 보라고. 죄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 7장 10절에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그랬잖아요. 에스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냥 매 순간 다녀야 됩니까? 연구하며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고민할 거 없어요. 늘 한 주 앞서서 그 다음 주에 아이들과 분반하고 교제할 거를 같이 연구해요. 전도인들과 교사공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말씀의 힘을 믿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논하는 방법들을 그것대로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도움 구하면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그 맨 위에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부추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영상 매체를 마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방법과 도구들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묶어둘 수 있는 별의별 신기한 방법들 다 연구하고 있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매일매일 내 그냥 주어진 것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간 부분에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학교에 와서 가르침 받듯이 그냥 선생님 만나서 가르침 받듯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표피적으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가 온갖 유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들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우린 어떻게 그 아이들 마음을 빼앗아올 수 있는지 우린 정말 연구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할 강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방법을 강구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강력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용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가 선생님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수식이 있는데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강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많은 거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주님 말씀 있는 거 뻔히 성경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데에도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많은 거 남들보다 많은 거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만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말씀 듣고서도 세상 욕심 있으면 복음 못 깨달아요. 왜요? 세상에 있는 거 쌓아놓고 바쁘기 때문에 제가 죄 있는 건 알았는데요. 제가 지옥 가는 건 알았는데요. 내일 너무나 약속이 있어요. 그 돈 버는 약속이 있어요. 돈 버는 약속.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잃어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한 분 있으면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백이 완전 숙자라면. 세상에 완전한 거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잃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모든 걸 이기는 강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모든 걸 이 오직 하나님 다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교사의 목표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본문 말씀 11절에서 14절인데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냐 그랬습니다. 12절에 첫 번째가 혀를 금해서 악을 멀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따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바로 뒤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 하다 보면 교회학교 교사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선을 좇아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끼리 사랑해야 되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교사 직분을 자원하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정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습니까?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쩔 때에는 좀 원하는 일 감사되는 일, 너무나 은혜 충만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은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꼭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까지 있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꼭 해야 될까?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나 중등부 가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고등부 가라 그러지? 나는 초등부 지원했는데 왜 고등부 가서 하라 그러지? 나는 고등부 지원했는데 왜 어려운 유치부 가라 그러지? 난 유치부 아이들 난 마음도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유를 몰라도 순종해 볼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실 거고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도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유익함을 주실 거다 믿고 그렇게 바른 길로만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만 항상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너무나 소중하신 형제님 자매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항상 개입하시고 앞서 행해 주셔서 모쪼록 이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그 굳건한 믿음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영육간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구원함 얻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